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꾸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바꾸라. 자, 두 달째 우리가 지금 ECQ라고 불리는 사회격리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못 보던 영화나 드라마를 접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걸 잘 못 보다가 이 기간에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 10부작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청소년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고 또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더라고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하게 이 학교를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겠다는 게 이 친구 목표예요. 그런데 대학 갈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메신저 웹을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넷플릭스의 N번방, 요즘 N번방 사건, 뭐 박사방 사건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넷플릭스의 N번방과 같은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 청소년 성매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인공은 자기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자금을 벌어놓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 일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접어두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과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주인공이 처하게 돼요. 주인공은 중간중간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몇 차례 이제 와요.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그 포스터 부제에 이런 부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틀린 답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틀린 답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었고 끔찍하고 잔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틀린 답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웃으면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주인공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켰다면 해피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17살짜리 어린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것으로 이런 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틀린 답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느꼈어.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채널을 계속해서 내가 고집하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채널에서 나의 귀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채널을 바꿀 때 새로운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꾸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바꾸라. 자, 바울사도 일행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각 도시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 바울사도 일행이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순회하면서 각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각 지역의 교회들은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요, 그렇게 교회들이 든든히 잘 세워져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목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나는 목회지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너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게 미련이 남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목회지를 떠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거기에서 좀 가까운 또 좀 북쪽으로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그리스도 마게도냐 그리스도의 그 마게도냐 있죠?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바울 사도가 또 기도 중에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 1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 성에 도착했고 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됐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루디아는 너무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루디아는 바울 전도 일행에게요. 이 그 자기네 집, 이 집이 아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집을 바울 일행이 거기서 전도 여행하는 동안 머물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전도센터로도 베이스 캠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집을 그냥 내어줘요. 그러니까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가자마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갔더니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를 통해 마게도냐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 빌립보 최초의 교회까지 만들어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냥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처럼 다 준비된 거예요. 이런 준비된 일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했더니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빌립보 성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내림 받은 그런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여종에게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너무 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여종이 그냥 점쳐주고 돈 받고 복채를 받는 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 귀신의 존재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귀신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같아지는 거랑 이 어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귀신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귀신에 매여있던 한 인생, 한 여인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 여인 입장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치료받았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하지만 그 여종과 우리와는 달리 그 여정의 주인들은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그 여정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 바울 사도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이방인이잖아요.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한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그들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씌워가 그런 죄목을 씌워서 관리들에게 넘겨요. 손을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변명을 듣지도 않습니다. 변명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로 심하게 때린 다음에 쇠사랑을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또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이라서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억울하게 매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뭐 나갈 기회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 타국에서 그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갑작스런 삶의 변화들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 벌써 3-4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매우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사회, 지역사회 격리라는 것을 통해서 두 달 동안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외출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코로나 이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을 사실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 세부에서 이 세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업체를 하나 인수했나 봐요. 1월 달에 사업체 인수하셨는데 이 사태가 길어지니까 지금 뭐 장사도 못해 1월 달에 인수하고 2월 달부터 지금 3, 4, 5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앞으로도 몇 개월은 더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 다 정리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팔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망해서 인생의 루저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나쁜 생각에 한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번 팍 그게 빠져요. 그 생각이 이렇게 슬슬슬 빠지는데 그리고는 여기 빠져나오지 못해요. 점점 불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심되는 생각들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다 미리 땡겨다가 불길한 그림을 내 인생의 불길한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나 동료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섭섭한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기도 하고 상처받았던 말들을 한 번 더 또 되씹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눌러줄지 어떻게 대갚아줄지 복수할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채널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틀린 답에 목숨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짓과 같은 겁니다. 그 채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평안과 덕이 되는 모습으로 그런 채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그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이 이렇게 있길래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책에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운동선수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게 됐어요. 축구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신체 검사 몇 가지 검사와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의사 앞에 이제 마주 앉은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오른손이 없을 뿐이에요. 선생님,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른손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진 생각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체 탓을 하며 사는 사람들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채널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불행으로 몰아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채널에 딱고 고정이 돼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채널을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고정하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고정하라.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작은 빛조차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또 절망과 낙심의 깊은 한숨 소리만 그 공간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딱 처하게 돼요. 깊은 한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숨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을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채널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요. 그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채널을 돌리면서 정말 내가 고정해놔야 할 새 채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짓눌러버릴 그 채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채널 딱 돌리면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 채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쇠사슬에 매여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비관의 채널에 갇혀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즉시 채널을 돌렸어요. 무슨 채널로? 믿음의 채널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아뢰고 찬송하는 것으로 채널을 고정했어요. 믿음 채널, 기도 채널, 찬송 채널로 돌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 그것을 첫 번째로 알아차리는 존재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 형통의 주인공, 승진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은, 또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은 그것을 가장 시기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실 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우리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도망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당시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철저히 훈련받은 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도 슬프시지만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 다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음도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된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죽음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란 채널에 고정했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 기도와 찬송의 채널에 고정해 보세요.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찬송하세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저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채널, 찬송의 채널, 기도의 채널에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죽음의 새 사실이 풀리고 감옥 문도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행복의 힘이란 책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 미혼모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 테네시주처럼 보수적인 그런 마을에서는요, 미혼모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때문에 미혼모의 어린 아들까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그 아이와 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심술 맞은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어야지? 대체 제 아버지는 누구야라는 말로 그 아이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소년과 그의 이름 모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수근수근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와 불안함과 또 조롱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열등감 덩어리는 점점 그 소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교회에 열정과 은사가 넘치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들떠 있었어요. 모이면 그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도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겼어요. 그 어느 주일날 늦음하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와 감격, 뭐 치유와 회복,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이 소년이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소년은 일찍 목사님 말씀 듣고 일찍 그냥 빠져나오려고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에 젖어나 있다 보니까 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갇혀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출입구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임 후에 처음 보게 되는 그 소년을 향해서 얘야, 이 꼬마야, 내 아버지는 누구시니? 부모님은 누구시니? 이렇게 다정히 물었습니다. 그 당연히 그냥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교회 온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주변에 정적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이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새로 오신 목사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소년은 고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목사님은 뭔가 잘못되었고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꼬마야,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단다. 너 참 많이 아버지하고 닮았구나. 꼬마야,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에 소년을 향해 수군대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됐어요. 소년은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소년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열등감과 불안감과 상처는 그 순간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소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열등한 아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가정 배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리고 테네시의 이 한 소년과 같이 여러분 채널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채널을 바꿔라,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꿔라, 채널을 고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채널을 계속 빠져 있다면 그 채널 빨리 바꾸세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믿음의 채널, 찬송의 채널 거기에 고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